솔로몬의 20년 동안의 건축 그리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솔로몬의 어떤 과오보다는 어떤 솔로몬이 잘했던 점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열왕기상 이 저자는 지금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마쳤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9장 1절 시작할 때도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다 마쳤다. 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는 뭐 그런 의미도 되겠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여튼 다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열왕기 상하를 받고 있는 첫 번째 수신자들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 독자들이 누구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전이 완전히 훼파당하고 나라가 망해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솔로몬이 그토록 20년 넘게 원하던 것을 다 마쳤고 그렇게 힘써 세웠는데 우리가 왜 망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이 이제 이 9장에 있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9장 6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끊어버릴 것이요. 던져버릴 것이다. 지금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셨고 그 거룩한 성전을 던져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20년 동안 정말 고생고생해서 쌓아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자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8절 보니까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사람들이 비웃으며 말을 합니다. 그때 대답하기로 9절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분명했다는 거, 원인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복으로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신앙이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솔로몬이 그렇게 애써서 세웠던 이것이 한순간에 왜 무너졌을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20년 동안 정말 피땀 흘려 땀 흘려 수고하고 세웠던 기업이 무너지고 또 우리 산업이 무너진 이유가 어디 있을까? 내가 그토록 정말 열과 정을 다하여서 쏟아서 했는데 왜 무너졌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6년 동안 키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대학원까지 가면 거의 20년을 뒷바라지하고 키워냅니다. 어떤 마음으로 키웁니까? 솔로몬이 20년 동안 자기가 원하던 것을 다 이루었다, 마쳤다 할 정도로 온 정열을 다 쏟아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데 다 키웁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면 결국 이 9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 다 버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결국 이와 같이 끝나게 될 것이다. 아무 그냥 의미가 없다. 그리고 결국 이 솔로몬이 고백했던 게 뭐예요? 전도서 1장 2절을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이루었습니다.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죠. 다 헛되고 헛될 뿐이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년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지킬 본분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본분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 3대 동일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세워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 자녀들 다른 사람,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학원도 보내고 열심히 얼마나 열과 정을 다해서 다 합니까? 그런데 신앙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결국 헛되고 헛될 뿐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솔로몬이 점점 그와 같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이유를 살짝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솔로몬이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쳤어요. 그리고 온갖 소원대로 그 히람 두루왕 히람이 이렇게 제공해 줬는데 그 두루에게 뭘 줬냐면 20개의 성읍 가나안 쪽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갈릴리 쪽에 성읍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 히람 왕이 그것을 받고 언짢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 이름을 가불 땅이라고 13절에 말씀합니다. 가불 땅은 쓸모없는 땅, 가치 없는 땅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루 왕이 그것을 받고 나서 보니까 에이 쓸모없는 땅 좋네. 자기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성전 건축하고 왕궁 건축하는데 제목 목재를 대고 또 일꾼들을 대고 그렇게 했는데 솔로몬은 딱 갑이 되어서 나중에 이 두로 왕 히람에게 주는데 그 쓸모없는 땅을 줬다라는 거죠. 물론 두로 왕 히람의 입장에서는 쓸모없는 땅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소중한 땅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에게 준 그 기업으로 준 소중한 땅을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처분한 것도 문제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34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 좋은 땅이든지 좋지 않은 땅이든지 기업으로 주셨단 말씀이에요. 헤브론 땅도요. 그렇게 좋은 옥토 땅은 아닙니다. 아주 뭐 바위 자갈이 많은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기업으로 주신 땅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었습니다. 나중에 그 땅이 얼마나 귀하게 귀한 용도로 쓰이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그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물론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머물렀고 이삭과 야곱이 거기에 묻혔던 바로 그 상수리나무 땅, 헤브론 땅, 그곳이 있는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땅도 사실은 별로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도 갈렙을 통해서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자, 이 갈릴리 지역의 20개 땅, 두로왕 히람이 볼 때는 갑을 가치 없는 땅, 쓸모 없는 땅, 저 갑이 되어가지고 나한테 이제 줄 때는 저런 땅만 좋네 하고 마음의 서운함을 가질 정도로 솔로몬이 히람을 대우하지 않았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믿는 장로님이 믿는 사업가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참 불공정 거래 그리고 갑이 되어서 횡포를 부리는 그런 행위죠. 그러면 결국은 누가 욕을 먹냐면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죠. 저 창조교회 장로가 되어가지고 창조교회 집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욕을 먹는 거죠. 로마서 2장 24절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 모독을 받는도다. 이런 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 일단 불공정 거래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소중한 땅 기업을 자기 마음대로 그 두루왕 히람에게 넘겨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솔로몬은 점점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솔로몬의 어떤 장점, 솔로몬이 잘했던 점만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솔로몬이 조금씩 뭔가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또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 외에도 외세의 침을 막기 위해서 방어성, 국고성, 병거, 마병을 위한 그런 성들을 하나하나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한 이 공사는 과중한 강제 노역 또 세금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 무렵 이 솔로몬 백성들의 삶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노예로 살던 땅에서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살도록 부르셨는데 솔로몬 동안 20년 동안은 적어도 이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그들이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서 이제는 당신은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섬길게. 이렇게 요청할 정도로 그건 너무 백성들이 힘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것을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어떤 희생을 뭐 그 희생은 뭐 꼭 필요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20년 동안 건축 사업을 위해서 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더군다나 거기 20절 21절에 오면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 여부스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의 역군으로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출애굽기 23장 31절 말씀 시작.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 신명기 7장에서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과 섞여 살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섞여 살고 쫓아내지 않냐면 결국은 그들에게 동화되고 문화가 섞여지고 그들의 문화를 따라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거든요. 신앙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오히려 신앙으로 이끌지 않냐고 이방 문화 속에 그들이 빠져 들어갈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철저하게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쫓아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일꾼으로 삼아서 20년 동안 일하는데 썼죠. 좋죠. 솔로몬 입장에서는 크게 노동력 이렇게 노동값 돈 크게 많이 들이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들 종으로 노예로 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이 딱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의 모습이었죠. 바로가 마치 그런 것처럼 솔로몬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에 민감하지 않으면 신앙과 공익을 내세워서 자기 욕망을 위한 아성을 쌓을 수가 있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업적이야 엄청나죠. 그런데 그 업적 이면에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모습 그리고 이런 다른 사람들의 그런 희생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솔로몬은 갑이 되어서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16절에서는 자 바로왕 애굽이 애굽왕 바로가 계세를 탈취하여서 그 딸 곧 솔로몬의 아내를 위해서 그 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24절에 보면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밀로 곧 바로왕 딸을 위해서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겨야 될 이 솔로몬이 점점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면 바로를 의지하고 있다. 힘 있는 나라를 의지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 뭐 3천이나 되는 그리고 천명 되는 그런 아내를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뭐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해서 천명의 아내를 두었을까요? 아닙니다. 여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정략 결혼.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와도 정략 결혼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군소 하든 큰 나라든지 작은 나라든지 정략 결혼해서 유리한 입장을 차지하려고 그랬다는 거죠. 물론 그 나라들이 먼저 우리 딸을 주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지 솔로몬은 이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국가의 안정을 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안정과 평안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그런 계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정략결혼에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16절에 나오는 게셀이나 24절에 나오는 이 밀로는 애굽과의 정략결혼이 낳은 결과물이죠. 두 곳 다 두 나라의 동맹을 상징하는 그런 지명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보다 강대국을 통해서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이 솔로몬 왕국의 불완전한 미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어야 되는데 솔로몬은 이렇게 외교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나라들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죠. 아, 저 나라도 소중하고 이 나라도 소중하고 애굽 왕 바로의 역할은 너무너무 크고 그러니까 그 딸을 위해서 성을 지어줄 만큼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에서 점점 지금 사람 중심의 신앙으로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영향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헌신도 중요하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신앙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상, 하나님 중심의 신앙 생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세상에 살아도 어떤 장소에 살아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살지 않냐면 결국 이와 같이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열왕기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무너졌습니까? 왜 성전이 훼파되고 그들이 그 땅에서 쫓겨나 이 바벨론 땅에 지금 식민지 포로로 와 있습니까? 결국 이런 일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에서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세워도 20년 동안 허리 희게 뒷바라지 해도 결국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냐면 이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우리의 삶이 후회만 남는 그런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의 이런 태도는 결국 점점 그 마음이 변질되게 만드는데요. 그 뒤에 열왕기상 11장 3절 4절을 보면 솔로몬의 그 마음의 변질을 이야기합니다.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옆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3대 동일 신앙에 실패해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점점 그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다. 이것이 결국은 이 나라가 망한 이유다라고 열왕기 저자는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25절에 오면 예물을 가지고 뭐 그렇게 뭐 이렇게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사를 이렇게 드린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 뒤에 뭐 25절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해마다 세 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1년 세 차례 너희는 볼지나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을 잘 지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온전한 제사였을까? 처음에 정말 1,000번째 드리는 그런 마음의 제사였을까? 아니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애굽을 의지하고 한편으로는 불공정한 거래를 행하고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점점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지되 행위는 여전히 예배 행위를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점점 변질되어 가고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살짝 보여주기 시작했고, 이제 앞으로는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섰는가, 그리고 왜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이유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어도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될 뿐이다.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냐면, 내 사업도 신앙 안에 반석에 세워지지 않냐면 헛될 뿐이고, 우리 자녀들의 양육도 신앙으로 세워지지 않냐면 내가 잘 키웠다 할지라도 결국은 헛될 뿐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섬기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하게 세워져가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을 통하여서 오가는 모든 발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되,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 가운데 3대 동일 신앙으로 신앙이 집이 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위해서 또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